에베소서 75번 메시지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볼 때 우리는 주님께 맑게 개인 하늘을 주실 것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에베소서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이 서신 안에 담겨진 실제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지식만 위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를 위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안에 있는 실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몇 가지 중요 용어들. 경륜.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하여 경륜이란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경륜이란 말의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미아는 에베소서에서 세 번 사용됩니다. 1장 10절에서 바울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게 될 때가 찬 분배 혹은 경륜에 대해 말합니다. 3장 2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3장 9절에서는 비밀의 분배를 말합니다. 영어 단어 경륜은 오이코노미아의 영어화된 형태인데 그것은 행정, 청지기 직분, 배열 혹은 분배를 뜻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의미에서 경륜은 분배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자신이 선택한 사람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이외에는 그분의 선택한 자들 안에 분배할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됩니다. 뜻. 경륜이란 용어 말고도 몇 가지 중요한 다른 용어들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에 의해 사용됩니다. 1장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세 번, 즉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쁘심, 그분의 뜻의 비밀, 그분의 뜻의 계획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경륜을 갖고 계십니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뜻을 세우셨습니다. 이 뜻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분은 이 감추어진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계시를 통해,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선한 기쁘심. 또 하나의 중요한 용어는 선한 기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기쁘심이 있는 곳에서 하나의 뜻을 가지셨습니다. 이 선한 기쁘심은 하나님의 마음의 즐거움을 언급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쁘심이란 관점으로부터 말합니다. 1장 9절과 10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이란 그분이 자신 안에서 하나의 행정을 위해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은 그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입니다. 선한 기쁘심이란 용어를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와 반대로 그것은 에베소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목적. 에베소서에서 목적이란 단어는 세 번 사용되는데 두 번은 명사로, 한 번은 동사로 쓰입니다. 1장 11절에서 바울은 그분의 뜻에 신중한 협의에 따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의 목적대로 우리가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3장 11절에서 바울은 만세전의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만세전의 목적이란 영원의 목적이요, 영원한 목적이며 영원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1장 9절에서 목적이란 단어는 동사로 사용됩니다.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으니 이는 그분이 자신 안에서 목적하신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른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목적이란 단어는 계획이라는 영어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혼 안에서 만드신 하나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뜻과 선한 기쁘심과 경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의 경륜에 따라 그분은 계획, 곧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신중한 계획. 1장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에 신중한 협의에 따라 만물을 운행하신다고 말하면서 신중한 협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신격 안에서 하나의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신중한 협의를 하셨습니다. 이 신중한 협의는 그분의 뜻과 관계에 있습니다. 비밀. 에베소서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단어는 비밀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1장 9절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언급합니다. 3장 3절에서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추인 목적은 비밀이고 이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3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계속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 반면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비밀이며 그분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또 그리스도도 하나의 비밀이며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3장 9절에서 바울은 비밀의 분배를 밝히 드러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분의 감추인 목적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택된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의 분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과거의 모든 시대들을 통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비밀의 분배, 곧 비밀의 경륜을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과 6장 19절에서도 이 비밀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5장 32절에서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말합니다. 한 육체인 남편과 아내로 예표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영이라는 사실은 커다란 비밀입니다. 6장 19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하나의 비결. 이런 중대한 용어들, 즉 뜻, 선한 기쁘심, 목적, 신중한 협의, 경륜, 비밀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이 용어들은 깊고 심오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몇 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하나의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갖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과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지시려고 스스로 신중한 협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 중대한 용어들을 이해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분의 선한 기쁘심이요 그분의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더욱이 영원 안에 있는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중한 협의와 경륜과 비밀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와 교회이므로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이 경륜을 수행하고 이루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주님께서 모든 구름들을 걷어내사 우리에게 이에 대한 맑은 하늘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에 관하여 모든 지방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늘이 수정처럼 맑게 되어야 합니다. 선택하심.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첫 단계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영원 전 곧 창세전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골라 뽑으심이 그분의 선택하심입니다.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의 무한하신 선견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감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께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충만됩니다. 나는 사람에 의해 선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삼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오 주여 우리가 당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여 우리가 당신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영원한 선택하심 곧 영원 미래를 위해 영원전에 정해진 선택하심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선택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도록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예정하심.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취하신 두 번째 단계는 예정하심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그분의 뜻에 기쁘심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정했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미리 표시해 놓았다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표시해 놓는 것은 과정인 반면에 예정하심은 미리 운명을 결정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운명에 이르도록 미리, 즉 창세전에 우리를 표시해 두셨습니다. 이 운명은 아들의 명분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 들인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에 의해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은 생명뿐 아니라 아들의 지위도 함축합니다. 하나님이 표시해 놓은 자들은 그분의 아들이 되기 위한 생명과 하나님 자신을 위협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운명이 정해졌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표시를 우리 위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표시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 자신들을 드리고 심지어 교회 생활을 위해서 미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표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과 마귀들과 사탄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표시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표시는 단지 외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매우 내적인 것입니다. 이 내적 표시로 인해서 만일 우리 자신을 교회 생활에 들이지 않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되었고 운명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구속 1장 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을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되었고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조 후 우리는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성취하신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속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구속은 우리의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구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체적으로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자신의 선택한 교회를 구속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선택하심과 예정하심과 구속은 모두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 구속과 밀접하게 관계된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바울이 2장 5절과 8절에서 구원을 언급할 때 그는 단체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개개인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의 단체적인 실체로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인들의 학정으로부터 한 사람씩 구원받지 않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동시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 각자는 이 구원의 개별적인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체적으로 동시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성화 5장에서 바울은 성화를 다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단계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성화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위치 및 본질상의 바뀜을 내포합니다. 이 바뀜이 일어남에 따라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장 하나님의 경륜의 수행에 있어서 또 하나의 단계는 성장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숙한 사람에 이를 때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수년간 우리와 함께 있어 온 많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진실로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들이 자라고 있음을 인해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성장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건축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는 건축을 갖습니다. 2장 2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건축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4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말하고 있고 4장 16절에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됨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선택되었고 예정되었고 구속되었으며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화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취하시는 단계들입니다. 가지들을 가진 포도나무. 하나님의 경륜은 에베소서뿐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계시됩니다. 이 장은 복음서들 중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하고 있는 유일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하며 5절에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들 즉 아들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가진 포도나무 즉 아들은 그분의 풍성으로 자라며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는 근원이요 주인이요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요 심는 분이며 생명이요 본체요 토양이요 물이요 공기요 햇빛이시며 포도나무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아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며 아버지의 모든 풍성의 체현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경작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그분의 모든 풍성과 함께 포도나무 안으로 역사하십니다. 결국 포도나무는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 가지들을 통해 아버지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주 안에 있는 아버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가지들을 가진 포도나무, 곧 교회를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성숙하게 자랄 때까지 이 포도나무와 가지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륜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에게 맑은 이상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